고린도전서 37번 메시지 세상 법 앞에 가는 것을 다룸 6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세상 법 앞에 가는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구절들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단지 쓰여진 문자만을 주의할 뿐 아니라 또한 바울이 쓰고 있을 당시에 그의 영안의 부담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 서신의 세 번째 다룸은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고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혼에서 비롯된 분열이나 정욕적인 몸으로 빚어진 근친상관과 같은 중한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릇된 것을 기꺼이 견디려 하지 않고 십자가의 공과를 기꺼이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책에서 적어도 10가지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근친상간의 엄중한 죄입니다. 셋째로 그는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세상 법정으로 데려간 문제를 다룹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세 번째 경우로 다루고 두 번째나 네 번째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이 책의 깊이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서신을 쓰는 데 있어서 바울의 부담은 그리스도의 대치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그들의 헬라 문화와 철학과 지혜로 그리스도를 대체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산물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문화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철학과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문화와 지혜와 철학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 가운데의 문제는 이 좋은 것들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영 안에서의 부담은 이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유일한 중심인 그리스도께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역사하여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므로 그들로 그리스도를 살게 하며 그러한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소유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의 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첫째로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분열은 그 근원이 혼 안에, 특히 생각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철학적인 고린도에 믿는 이들의 생각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중한 죄를 다룹니다. 이러한 순서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대신 혼에 의해서나 문화에 의해서 살면 육체의 정욕의 문을 열어주게 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혼적인 것들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정욕이 들어올 길을 열어줍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 가운데 혼에 속한 문제와 육체와 정욕에 속한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것들은 육체의 정욕보다 좀 더 세련된 것입니다. 문화는 사람들을 세련되게 합니다. 문화적인 것은 곧 세련된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정욕은 세련되지 못하고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혼 안에 살 때면 언제나 육체의 정욕을 향해 문이 넓게 열립니다. 사실상 많은 때에 가장 죄악되고 정욕적인 것들이 가장 문화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집니다. 흔히 그다지 문화적으로 높지 않은 이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그렇게 죄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최고로 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죄악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혼적인 생명을 살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육체의 정욕에 빠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혼과 정욕적인 육체를 다룬 후에 세상 법 앞에 가는 문제로 돌이킴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기꺼이 손실을 당하지 않으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혼적이거나 육적일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기꺼이 부당하게 취급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세 번째로 다룹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 가운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는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발견될 뿐이 아니라 또한 결혼 생활에서도 발견됩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혼 안에서 그들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둘 다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누구도 기꺼이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이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서 살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에 의해 생활할 때 우리 자신의 권리를 위해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장할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연합된 영에 의하여 사는 대신 혼과 육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적인 생명이 우세하여 육체의 정욕에게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고린도에 믿는 이들 가운데 소송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서는 먼저 우리가 혼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육체의 정욕이며 그 다음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교회에 의하여 판단됨.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함. 6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에 대하여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오는 왕국 시대에서 이기는 성도들은 세상의 열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의 왕들로서 이 이기는 성도들은 오는 시대의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들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비하여 하찮은 일들로서 그들 가운데에 있는 일들을 판단하는 한 무리의 성도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가 큰 일들을 판단할 것이여는 하물며 오늘날 작은 일들을 판단할 수 없느냐? 왜 너희는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의 일을 판단케 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너희의 일들을 판단받기 위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져가느냐? 성도들이 천사들을 판단함. 3절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이생의 일들이랴 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일들은 성도들이 천사들을 판단하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 장래에 있을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아마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게시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일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 언급된 천사들과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언급된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단지 인간 세상뿐 아니라 또한 장래의 천사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 앞에 법으로 가는 것이 정죄됨. 4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믿지 않는 이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이들 앞에 법으로 가는 것은 정죄되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문제는 성도들에 의하여 판단받아야 함.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의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그가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그가 쓰는 것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법 앞에 믿지 않는 이들 앞에 가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소송하는 허물.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그들 사이에서 소송하는 것은 이미 허물이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할 때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실패요, 결점이요, 그릇된 것이요, 손실과 결함임을 의미합니다. 기꺼이 잘못됨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은 기꺼이 손실을 당하고 십자가의 공과를 배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미덕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왜 기꺼이 잘못됨을 당하려 하지 않고 왜 기꺼이 십자가의 공과를 배우려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손실을 당하는 대신에 사실상 그들은 다른 이들을 잘못되게 했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확실히 여기에서 바울의 말은 매우 강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여기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관해 다른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며 육신의 정욕은 혼안에서 사는 것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혼안에 살 때 정욕이 들어오게 되며 정욕이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은 특별한 순서에 따라 처음 세 가지 문제들을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혼적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분열을 처리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엄중한 죄를 처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처리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고 모든 가정 생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형제들이 서로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서로 그 문제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결코 어떤 사람도 법정으로 끌고 간 적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교회의 장로들에게 데려간 적이 없다고 따질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 속에는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왜 이 형제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형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뿌리째 뽑혀야 하며 완전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들을 쓰는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죄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함.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음 시대에서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보상입니다. 바울이 불의한 자라고 말한 것은 누구를 언급합니까? 다른 이들에게 잘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당한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이들에게 잘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다면 우리는 불의한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보상으로서 오는 왕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의로워야 합니다. 주님은 심지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의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왕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에게 잘못하거나 형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며 만일 우리가 불의하다면 우리는 왕국의 유업을 잃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된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부분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9절에서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미 깊은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누림을 암시합니다. 어떤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왕국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는 왕국은 이기는 자들에게 즐거운 유업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왕국의 나타남은 주님과 함께 누림으로써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단지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상급으로서 왕국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생명, 즉 죄 없고 의로운 생명을 살게 하는 하나의 격려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종류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무교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룩 없는 생명, 곧 죄 없는 생명을 가질 것입니다. 의로운 생명을 삶으로써 우리는 오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해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기에서 씻음과 거룩해함과 의롭게 하심은 요한일서 1장 7절과 히브리서 10장 29절과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과 같은 객관적인 방법에 피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디도서 3장 5절에서와 같이 중생의 주관적인 씻음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와 같이 성령에 의한 주관적인 거룩해 하심과 이 구절에 있는 것과 같이 성령 안에서의 주관적인 의롭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항목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즉 주님의 인격 안에서, 믿음을 통한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능력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된 것들로부터 씻음을 받았으며 둘째로 우리는 거룩해 되었고 하나님께로 분별되었으며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연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음 받고 거룩해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이해하기가 무척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욱이 바울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고린도인들이 씻음 받았고 거룩해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의 어떤 이들이 참으로 씻음 받았고 거룩해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는 피 안에서 씻음 받고 또한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씻음과 거룩해함과 의롭게함은 모두 객관적이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주관적인 씻음과 거룩해 됨과 의롭게 됨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즉시 이런 것들을 체험했지만 단지 짧은 기간 동안 뿐입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된 생명을 살았습니다. 객관적인 씻음과 거룩해함과 의롭게함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생명을 살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주관적인 어떤 것을 체험합니다. 이 주관적인 체험은 피 안에 있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또한 그 영 안에 있습니다. 나는 참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씻음과 거룩해 하심과 의롭게 하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후 적어도 얼마의 기간 동안은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을 갖지 않았었습니까? 당신은 주님께 거룩하고 거룩해 되고 분별되지 않았었습니까? 당신은 거룩해 되어 어떤 불의한 것에 의해서도 만진 바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 오랫동안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활은 일반적으로 단지 며칠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당신의 체험을 되살아내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주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그 영 안에서 주관적인 씻음과 거룩해함과 의롭게함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의 이름 안에는 사실상 주님 자신 안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산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반응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주 예수라고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체험합니다. 주님은 단지 이름뿐이 아닌 사신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실지요, 사신분이요, 현존하는 분이요, 유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부를 때마다 그는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실지요, 사신분이요, 현존하신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산 인격의 실제인 이 이름 안에서 우리는 씻음 받았고 거룩해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씻음과 거룩해함과 의롭게함의 주관적인 체험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의하면 우리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씻음 받고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그 인격이요, 인격은 그 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그의 영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그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의하면 그 이름은 그 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이름이 그 인격이요, 그 인격은 그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는 그 영이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그 영으로서 그에게 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름 안에서 그리고 그 영 안에서 그는 주관적인 씻음과 거룩해 함과 의롭게 함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이름이 뜻하는 인격이신 그 영을 접촉할 때에 우리의 체험입니다. 11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체험이 요구됩니다. 오래전에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빗비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인 주님의 인격과 그 영 사이의 연관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인격이 오시며 이 인격은 그 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체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얻으며 주님의 인격은 그 영이라는 것을 압니다. 더욱이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계속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영을 누린다면 우리는 매일 씻음 받고 거룩해 되며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는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며 준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장들에서 혼이 처리되고 육신의 정욕이 처리되며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처리됨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는 왕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주관적으로 씻음 받고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되며 또한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